열왕기하 4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에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대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7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절이 다가와서 다 가시고 남의 몇 사람 없어서 썰렁할 건데, 그래도 아직 안 가시고 이렇게 예배 와주신 게 얼마나 고마운지. 저는 저번 한 주간 미얀마를 다녀왔는데요, 미얀마에 계신 그 김대인 선교사님은 좀 저하고 사연이 있어서 오래전부터 한번 다녀가라고 하는 걸 시간이 안 됐어요. 작년에도 한번 가려고 아무리 날짜를 이렇게 잡으려고 해도 시간 여유가 없어서 가지 못했는데, 이번에 가서 한 주간 지나는 시간들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자꾸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해요. 왜 고맙다고 인사를 하느냐면, 김대현 선교사님이 미얀마 선교지 이제 사역자 이동 공문이 금요일 날 떴는데, 그때 도봉교회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바로 옆에 성북교회 이제 구역장이 돼서 있었고, 새벽 6시 좀 안 돼서인가 토요일 날 새벽에 그 사모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지금 보따리 싸고 있어요. 도망가려고요. 그 전화가 걸려오는 바람에 알았다 하면서 급히 제 아내하고 같이 차를 몰고 갔더니, 이제 밤새 잠 안 자고 짐을 다 쌌더라고요. 그리고 전화선 다 뽑아버리고 아무데도 연락을 못하게 하고 이제 감쪽같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려고 준비를 야무지게 하고 있는 그 막바지에 저희 부부가 갑자기 불쑥 들어가니까 그 당황한 표정 있잖아요. 그래 이제 이번에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단단히 마음을 먹고 이제 보따리를 싸고 있었는데 오는 줄 알았으면 대비를 하고 아주 냉정하게 했을 건데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는 바람에 목사님 이 시간 웬일이세요? 하고 맞이를 했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역자 이동이 공문이 떴는데 선교지가 미얀마인 거예요. 인터넷을 미얀마를 딱 쳐가지고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불교 나라, 독재 정권, 와, 그 어떤 상황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나라 여건을 보는 순간 숨이 꽉 막히면서 저기 가서 애들 어떻게 키우나 부담스럽고 두렵고 싫은 마음이 밀려오면서 생각에 확 사로잡혀버린 거예요. 나는 못 간다. 미국 같으면 몰라도. 이번에 가서 보니까 불교 나라는 불교 나라더라고요. 그냥 불교가 신앙이라고 하기보다 그냥 삶 자체. 그냥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저녁까지 그냥 불교라는 그 자체가 삶이에요. 그 속에 그냥 뒹굴고 사는 거예요. 미얀마를 왔으니까 미얀마의 심장부를 가봐야 된다 하면서 저를 데려가더니 그 심장부를 보려면 신발을 벗고 맨발로 들어가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 절간을 갔어요. 정말 웅장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금으로 다 입혀놨다 하더라고요. 굉장히 넓은 곳인데 그 안에 수많은 관광객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앉아서 저런 이제 저런 모형의 절간이 한 100개 넘을 거예요. 그 안에. 가득 있어요. 저게 다 금으로 칠해져 있대요. 금을 벗겨올까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돌아봤습니다만은 아 미얀마가 어떤 나라구나 하는 걸 한눈에 느낄 수 있었는데 선교사님은 그 아침에 저희들이 들어갔을 때 도대체 어떻게 알고 왔는지를 몰라요. 사모님 절대 전화 못하도록 다 전화선 뽑아버리고 다 전화 못하게 지키고 있었는데 자기가 화장실 간 사이에 전화한 것 같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바로 전화를 해서 가서 교제를 했는데 바꿀 마음이 없죠. 그래서 제가 한 건 다른 거 없어요. 자, 다른 거 없고 다 놔두고 강남 가자. 자, 박 목사님을 만나서 마음의 이야기를 드려라. 그렇게 해서 이제 차를 타고 강남에 가게 됐고 강남에 가서 이제 가면 잡히는 거죠.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그곳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마음이 바뀌어서 미얀마에 갔는데 미얀마에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시청에 소유인 그 강당을 500석 강당을 빌려서 3일 동안 저녁으로 집회를 하는데 정부 허가를 받아야 된대요. 200명 이상 모이려면. 그런데 그 허가를 받기 위해서 기독교 행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 콘서트 및 마인드 강연 해가지고 정부의 허가를 받았는데 거기는 또 돈을 받더라고요. 참석하는 사람들 티켓에 전부 돈을 금액을 써가지고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돈을 받아야 사람들이 더 많이 온대요. 빈부격차가 심한데 한 번씩 이렇게 지나가다가 가게를 지나는데 보면 저 아이가 초등학교 1, 2학년쯤 되려나 싶은데 아이들이 심부름을 하고 있어요. 선교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아이들을 먹여 살릴 방법이 없으니까 교회 형제자매들 보면 형제간이 서너 명 되는데 한 명도 함께 형제간끼리 살아본 적이 없는 그런 지체들이 많대요. 식당에 가서 우리 아이 잠만 재워주세요. 먹여만 재워주세요. 밥만 먹이고 키워만 주세요. 공부는 두 번째고 밥먹여 키울 방법이 없으니까 그 어린 아이들을 식당에 가게에 그냥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이렇게 훈련받는 신학 성교학생들도 많고 한 100여 명이 교회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훈련받는 형제 자매들은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너 안 되겠다 집에 가야 되겠다 그 말이 제일 무섭다 하더라고요. 집에 보낸다 그러면 제일 무서워한다 하더라고요. 집에 가면 소망이 없잖아요. 집에 가면 밥도 못 먹고 음악 콘서트를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합창단이 우리 합창단보다 더 잘 불러요. 그 누구한테 레슨 받았냐 하니까 레슨 아무도 안 받았대요. 인터넷 보고 다 연습한 거래요. 합창단 노래 부르는 거 보고. 부활절 칸타타를 둘째 날 하는데 핀마이크를 끼고 라이브로 다 하더라고요. 악기 연주하는 앙상블 팀에 한 20명 있는데 쟤들 누가 레슨 했느냐고 누가 가르쳤느냐고 누구한테 배웠느냐 그러니까 딱 한 명 악기점을 하는 엄마가 있는 가정의 아이 말고는 제대로 레슨 받은 아이는 아무도 없대요. 어떻게 배웠느냐 하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고 전부 연습해서 세상에 할렐루야를 연주하고 있더라고. 하나님이 교회 안에 미얀마에 교회를 두시고 우리 교회가 가장 큰 교회가 됩니다.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그런 행사를 하는 곳이 아무도 없는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를 하신다. 제가 가서 오전에 서양곤대학교라고 마인드 강연을 했는데 한국의 고려대학교 수준이라거든. 1,000명이 넘게 들어갈 수 있는 강당에 천여 명 학생들이 모이고 교수진 총장님 다 모여 있는데 마인드 강연을 했는데 그 마인드 강연을 하는데 학생들 반응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그런 큰 강당에서 그 행사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 하더라고요. 200명 이상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총장이 직접 정부의 허가를 받아내야 된다 하더라고요. 작년 11월 목사님이 크리스마스 행사를 마치고 한국으로 나오시면서 공항에서 김대인 선교사에게 지금 하는 말 받아 적어. 내년부터는 정부하고 같이 일하게 될 거야. 그 얘기를 하고 나오셨는데 올해 교육부에서 IYF 행사는 해도 된다. 승인이 따졌다고 그러면서 처음 이제 대학교 큰 강당에서 공연을 하게 된 거예요. 천여 명이 모였는데 있잖아요. 그 학생들 눈망울이 다른 데로 안 가고 다 앞에서 강연하는 나를 쳐다보고 총장님도 그렇고 또 거기 교수진들도 전부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저기는 예, 저 장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네 군데를 갔는데 학생들에게 강연을 하는 동안 학생들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한지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총장님도 그 마인드 강연에 푹 빠졌고 거기에서 책자를 앞에서 입구에서 판매를 했어요. 한 권에 5천 원인데 세 권 사면 만 원 주겠다 했더니 예 맞네요. 저것이 지금 현재 서양곤대학교 그 가운데 약간 노름빛 나는 그 옷을 입고 앉아있는 분이 총장님이시고요. 예. 그래서 첫 번째 그 양곤대학교에서 마인드 강연을 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학생들이 다 마음이 이렇게 이끌려온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둘째 날은 이제 뻗대인이라는 4시간 떨어진 양곤에서 4시간 떨어진 도시에 가서 저녁으로 집회를 했어요. 마인드 집회를. 저기는 이제 그 지방교회고요. 거기는 현지인 사모님들이 한국에서 왔다고 음식을 해내는데 김치를 배추 잎사귀 하나를 또르르르 말아가지고 김치를 담가가지고 접시에 놨대요. 그래서 내가 사모님이 가르쳐줬어 했더니 현지인 사모님들이 전부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만든 거라 카도 직접. 하루는 삼겹살까지 내놨더라고요. 쌈도 내놓고 쌈장도 있어요. 쌈장 어디서 났어요? 했더니 슈퍼마켓 다 가면 판대요. 그 쌈장을 왜 슈퍼마켓에서 팔아요? 그랬더니 한국의 드라마로 하여튼 없는 게 없대요. 드라마 나온 이후에. 저게 이제 나뭇잎으로 다 이렇게 지붕을 씌워놓고 옛날 초가집 생각나더라고요. 거기서 하룻밤 자고 싶은데 지금 그 나라는 겨울이에요. 그런데도 더워요. 에어컨을 켜야 밤에는 약간 으슥하고 낮에는 이제 에어컨을 켜야만 되는 더운 날씨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행사를 갔는데 보통 장관들 오고 그러면 잠깐 인사하고 가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석을 하더라고요. 주정부 장관 두 분이 전날 오고 그분들이 와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석을 하고 하셨어요. 가운데 두 분이 이제 장관님이시고 둘째 날은 주정부 장관 중에 최고 높은 장관 부부가 오셔서 또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셋째 날에는 주정부 총리, 그러니까 주지사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주지사 부부가 참석해. 저분들은 장관 부부 중에 이제 장관 중에 최고 높은 장관이고. 그리고, 그 주지사 부부 되는 분이 참석을 해서 저희들이 IYF 이제 MOU 체결하는 거, 그리고, 땅을 우리에게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편지를 그분에게 전달해 드렸는데 이 공문이 그 주지사에게까지 전달되는 데는 돈이 많이 든다 하더라고요. 말단 직원에게 가면 이거 그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는데 돈 줘야만 넘긴다 하더라고요. 그냥 절대 안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주지사 손에 들려지기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리는데 그 행사장에 주지사 부부가 나타나니까 우리가 직접 딱 이렇게 건네주는데 거기 있는 현지인 사역자는 그 사정을 아니까 너무너무 기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돕는 걸 이분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 기술대학교에 가서 우리가 마인드 강의를 했는데 거기에는 800명 학생들하고 모였는데 서양권대학교는 홀이 커가지고 약간 집중력이 떨어졌는데 이제 기술대학교에서는 홀이 조금 작으면서 학생들이 꽉 차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저건 이제 집회하는 겁니다. 저녁으로 집회하는 장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첫날은 그냥 마인드 강연하고 둘째 날 부모 교육하고 셋째 날 부부 교육하고 이제 전문 강연을 하고 이제 했습니다. 사람들이 객석을 꽉 메우고 형제자매들 한 50명, 한 100여 명 되는 것 같은데 저곳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행복해하는 걸 봅니다. 저기가 이제 기술대학교입니다. 저 기술대학교에 가서 했는데 그 기술대학교를 소개해 준 분이 누구냐면 전 총장 되는 분이 소개를 했는데 저곳에서도 800명 학생들과 함께 강연을 가졌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예. 학생들이 너무 순수하고요. 사진 찍는 것도 부끄러워가지고 사진을 내가 이리 와 사진 찍어줄게 하는데도 도망가요. 그럴 정도로 아이들이 순수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저기 이제 학생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총장님은 누구냐면 전 총장님의 지금 가운데 서 있는 분이 총장님이십니다. 저기는 더운 나라라 가지고요. 남자들도 저렇게 치마를 입고 삽니다. 예. 아주 그 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기 지금 제 옆에 서 있는 저분이 전 총장님이신데요. 저분이 미얀마 전국에 있는 교대 총장들이 자기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곳은 교육대학교입니다. 교육대학교는 굉장히 규율이 강해가지고 남학생, 여학생 따로 지금 앉혀놨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저 교복은 똑같다고 합니다. 교수들도 저걸 입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교육대학교 가서 교육을 하고 났는데 이분이 전국에 있는 교육대학교 총장을 다 자기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연결시켜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거기 어딥니까? CLF를 참석을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저 대학을 돌면서 마음에 그림이 막 그려지는 거예요. 새로운 그림이. 무슨 그림이요? 저 학생들이 교사가 되잖아요. 근데 이 학생들이 얼마나 반응이 좋은지 세 권에 만 원의 책을 판매를 했는데 밖에 나가니까 전부 학생들이 세 권씩 책을 사가지고 가슴에 품고 있는데 막 그 광경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저자가 누구예요? 박옥수 목사님이잖아요. 얘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박 목사님 마음을 만나겠구나. 그 책을 읽으면서 그 마음에 목사님이 세워지겠구나. 그럼 이 아이들이 IF 정신이 심겨지고, 그죠? 그리고 그 아이들 마음속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면 이들이 교사가 돼서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IF 정신을 심어주고, 너희들 박수 목사 이 저서 한번 꼭 읽어봐야 돼. 응? 내 생에 이 책이 내 인생을 바꿨어. 그러면서 IF 멤버가 돼가지고 전국에서 이런 학생들이 자라나면 미얀마는 복음으로 다 덮이겠다. 마음에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얼마나 소망스럽고 감사한지. 우리나라 종교조는 학생들에게 사상만 심는데 우리는 저 학생들의 마음에 꿈을 심어주고 IF 정신을 심어주고 새로운 마인드를 심어주면 저 아이들이 교사가 돼서 이나 그 나라를 이끌어갈 거 생각은 너무 소망스럽고, 이제 우리나라처럼 공부도 못하고 가게 가서 어릴 때부터 그냥 일이나 하는 그 아이들이 정말 어릴 때부터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돼가지고 저 아이들이 이렇게 말씀 안에서 자라면 너무너무 소망스럽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 날 이제 양곤에 와가지고 오전에 외국어 대학교를 갔는데 거기는 한글학과가 있어가지고 한글학과 학생들이 한 500여 명 강당에 모였어요. 저 학생들이, 저분이 이제 학과장님인데 저 학생들이 뭐에 강당에서 이제 강연을 하는데 한글을 좀 아니까 반응이 확실히 빠르더라고요. 아까 우리 전병우 형제 이야기 하잖아요. 저 막 자지러지며 웃는 저 모습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아이들이 그렇게 깨끗하고 맑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다 데리고 오고 싶더라고, 한국에. 저 아이들 마음을 만나니까 오기 싫대요. 근데 아무도 붙잡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왔습니다. 자, 아이들에게 이제 나는 최고의 학생이다, 꿈을 좀 심어줘서 외쳐보라 그랬어요. 나는 최고의 학생입니다 하고 외쳐보라. 그 말도 그냥 막 쑥스러워가지고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제는 대학을 다 얻었구나. 이 미얀마의 젊은이들을 다 얻었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곳에 가서 지금 뭐 감사장 주는 겁니다만은, 가는 데마다 감사장도 받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최영명 전도사는 더 시골 마을로 갔어요. 떼놓고 왔는데, 사진 몇 장을 보내왔는데 맨바닥에 고등학생들이 한 500명 가까이 앉아있는데 눈망울이 초롱초롱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쁜지. 가고 싶지요? 예, 좀 가세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사는 동안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그들을 만날 때 줄 수 있는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그들도 우리처럼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귀한 복음을 가졌는데, 이렇게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자신 속에 머물러 살아서 그렇지, 학생들뿐만 아니라요, CNF를 하는데 1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왔는데 3일 동안 오후 시간에 2시간씩 말씀을 전했는데 그렇게 목사님들이 순수한 거예요. 그냥 마음이 막
끌려와가지고 저하고 마음이 그냥 하나 되는 거 있죠. 그래서 마지막 날 내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하고 손들어 보라고 하니까 다 손을 들고 전 총장인 그분이 거기서 구원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도 다른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면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려면 내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는데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거지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려면 내 생각이 버려지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고 내 생각이 버려져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착상이 되면서 그 순간부터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지금 우주의 수많은 행성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만은 그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누구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운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능력의 말씀이 그들을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여러분 아십니까?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그 삶이 가장 복되고 귀한 삶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믿고 생각에 끌려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말씀에 이끌려 사는 것을 보는데 내 생각은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 속에 넣어주는 육신의 생각일 뿐인 겁니다. 그 생각에 끌려 사는 사람 반드시 망하게 돼 있고 반드시 불행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이끌려 살 때 가장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죠. 저는 오랫동안 내 속에 올라오는 생각이 끄는 그대로 살아왔지만 그 결과는 실패였고 그 결과는 저주였고 그 결과는 멸망이고 그 결과는 불행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 생각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삶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그 생각의 세계에서 마음이 떠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 때 행복하지만 여러분 마음에서 생각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생각 속에 머물러서 여러분 옳은 판단을 믿고 여러분 옳은 생각을 따라 살아간다면 불행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마음에 정확하게 생각의 세계에서 말씀의 세계로 돌이켜야만 하는 것이죠.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그 죄를 씻으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 죄에서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을 쳐보지만 죄 속에 더 깊이 빠져들고 죄 속에 더 깊이 매이고 갇히고 묶이고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 죄에 빠져든다는 건요, 정글의 늪에 빠진 것과 같아. 정글의 늪에 빠지면 거기서 벗어나려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빨리 빠져들죠. 맞나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살아요, 죽어요? 예? 이제 헷갈립니까? 가만히 있으면 천천히 빠져드는 거고. 벗어나려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빨리 빠져드는 거고, 늪에 빠지면 길은 없어요. 가만히 있다고 살 것 같아요. 늪을 어떻게 아느냐고요? 정글에 늪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릴 때 기억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타잔 영화 보면. 생각나요? 타잔 영화 보면 그 늪에 빠져가지고, 타잔이 늪에 풍덩 빠져가지고 못 빠져나올 때, 아, 해가지고, 코끼리가 탁 나타나가지고, 탁 코끼리 코 잡으면 쑥 빠져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죄라는 늪은 바로 그래요. 내가 참고 노력한다고 벗어나지는 게 아니에요.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이 갇히고 더 깊이 매이고 더 깊은 죄책감 속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절대 못 벗어나요. 늪에 빠지면 스스로는 나올 수 없어서 누군가가 거기서 건져줘야 하듯이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죄의 늪에 빠지는 그 순간 예수님이 아니면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요. 예수님이 아니면 결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 죄 속에서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삶은 뭣과 같은 줄 알아요? 차선을 바꾸는 것과 같아요. 10차선에서 9차선, 9차선에서 5차선, 5차선, 1차선 아무리 차선을 바꿔도 길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사망이에요. 저주예요. 멸망이에요. 그냥 차선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 행동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길을 버리고 돌아서야만 하는 거예요. 길을 버리고 돌이키면 새로운 세계가 있는 내 생각의 세계를 버리고 내 길을 버리고 주님의 길로 그 마음을 돌이키면 말씀의 세계로 마음을 옮기면 그 순간부터 누가 일하는 세계가 시작이 되느냐 하면 말씀이 일을 하시고 주님이 일하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열왕기하 4장을 읽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 여러분 1절에 생도의 아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와서 울부짖고 있는데 부르짖고 있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온 적이 없었는데 왜 지금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르짖고 있느냐는 것이죠. 빚더미 앉아서 두 아들을 체주에게 노예로 팔리게 될 그 지경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르짖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사람의 앞에 나아가기까지 과정을 보면 정확하게 나는 이제 안 되는구나. 내 방법으로는 이제 틀렸구나. 내가 지금까지 애를 써봤지만 내 두 아들이 노예로 팔리게 됐는데 이제 나는 방법이 없어. 이제 나는 안 돼. 이제 나에겐 길이 없어.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러면서 생도의 아내 마음에서 자신으로서는 알 수 없다는 사실에 분명한 선이 그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 나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구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들려오는 이야기가 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랴? 무엇이 너에게 있느냐? 예, 기름 한 병 기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됐다. 가서 빙글 빌려와라. 많이 빌려와라. 그리고 거기 기름을 부어라.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이해도 안 되고 알 수도 없고 도대체 마음에 맞지도 않는 이야기들인데 이 여자는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있고 순응하고 있고 반응하고 있고 그 말씀에 이끌려지고 있고 그 말씀을 따라서 발을 내딛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어느덧 하나님의 사람과 생도의 아내 마음은 하나가 돼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이끌려지는 길은 뭐냐면 자신에 대하여 선을 그어야 한다는 사실. 나는 안 돼요. 내가 해서 안 돼요. 내가 했지만 결과는 내 아들 두 아들 두 체주에게 노예로 팔리게 되는 이 지경에 도달을 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마음에서는 긋고 그 마음이 옮겨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끌려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끌려지면서 불행은 끝! 하고 나버렸어요. 맞습니까? 그래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우리 전형제님 간증을 하셨는데 이야기를 같이 나눈 오늘 그래도 말 잘하네요. 평상시 말이 없어요. 일주일 동안 가 있으면서 차를 타고 왔다 갔다 다 했는데 내 뒷자리에 앉았거든요. 형님 감사하지요? 예. 그리고 땡. 형님 하나님 역사하는 게 보이죠? 예. 그리고 땡. 더 이상 말이 없어요. 마지막 날 김대인 선교사님 묻더라고. 어떻게 전사님은 말이 없어요. 그 교육 전도사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이 없어요? 또 깨달은 건 있어가지고 말 안 하고 사는 게 죄더라고요. 정말 악하더라고요. 그래놓고 말 안 해.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아는 거 의미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깨닫는 거 아무 능력이 안 돼요. 여전히 자기 속에 머물러 살죠. 여전히 자기 속에 머물러 살아요. 자기 마음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지 자신을 부인하려고 하지 않아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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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놈의 부담. 아니, 부담스러워서 그걸 못한다는 게 말이 돼. 내가 설명 한번 해볼게요. 한국에 있는 여러분 형제 자매들에게 그곳에서 막 되어지는 일들을 사진을 좀 소식을 좀 보내고 싶은데 그쪽 카메라를 찍는 형제는 바쁘니까 카메라 찍어놓고 그 몇 장만 선별해서 달라 그래도 안 주는 거예요. 언제 주느냐? 내 비행기 타러 오기 전에 줘요. USB에 저장해가지고. 그래서 몇 장만 중요한 걸 좀 찍으라고 했더니 설치는 것 같고 나대는 것 같고 괜히 내가 나서는 것 같고 아이고 저기 전도사님이 찍는데 내가 굳이 나설 필요가 있나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위하는 생각을 얼마나 그렇게 잘 듣는지 내가 하는 말은 한마디도 안 듣고 사진 좀 찍으세요 그 말만 들으면 되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 말 한마디를 안 듣고 자기 생각을 따라 춤을 추면서 가는 거예요 자기 길을. 여러분 작은 부담 하나도 넘지 않고 어떻게 신앙을 해요? 작은 부담 하나도 넘지 못해서 어떻게 복음을 위해 살아요? 어떻게 주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작은 부담 하나도 못 넘어가지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따라해봐요. 아무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제 누구든지 아무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자기가 부인되어져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따라요?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주님을 위해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사람은요 주님을 위해 가다가 자기 신변 염려해서 떠나가고 주님을 위해 가다가 아이고 어려워지겠다 그러면 또 자기 지키느라고 가는 거예요. 자기 지키려는 그 생각 따라가지 주님의 음성을 안 듣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하고 복음을 위해 살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주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내가 버려지고 주님이 사셔야 돼. 내 안에 내가 죽고 주님이 내 마음 안에 사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 안에 나도 살아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절대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실 수는 없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틀렸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버리고 알겠습니까? 이제 제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내가 죽은 십자가. 스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나도 못 박았습니다. 나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걸 기록해놓은 게 그렇게 좋아요. 감사해요. 이 말씀 기록 안 해놨으면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산대요. 믿으세요. 알겠습니까? 나는 죽고 없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요. 이제 예수님이 일을 하셔요. 나라는 가죽을 뒤집어 쓰고 예수님이 사는 건데 껍데기를 보면 난데 속에는 예수입니다. 맞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보화를 발견함과 같아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고 그 밭을 삼과 같으니라. 자기 소유를 팔아서 여러분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게 부담스럽겠습니까? 예? 내 소유를 팔아가지고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저 밭을 사는 게 부담스럽겠어요? 즐겁겠어요? 왜요? 밭에 보화를 발견했으니까. 내 모든 소유 다 팔아서 저 밭을 샀을 때 저 밭에 감추어진 보화는 어마어마한 것이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니까. 아멘.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부담스럽지 않아요.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즐거워요. 기뻐요. 어서 팔아서 당장 가서 사고 싶은 마음밖에 없고 그 마음속에 그냥 온통 밭의 마음이 가 있을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10억 준다 그러면 마음 안 꺾겠나? 여러분 10억 준 누가 10억 준다 그러면 마음 안 꺾겠어요? 꺾어요? 솔직해서 좋네. 누가 10억 준다 그러면 마음 꺾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10억만큼도 안 되냐 그러시더라고. 누가 10억 준다 그러면 마음 꺾는다면 꺾을 거면서 예수님이 10억만큼도 안 되나? 예수님은 100억 아니라 1000억 아니라 만억 아니라 비교도 할 수 없는 분인데 그 예수님 앞에 마음 한번 못 꺾나? 뭐 대단한 인간이라고. 솔직히 그렇죠? 뭐가 우리가 대단합니까? 뭐가 그래 잘났습니까?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라면 마음 한번 꺾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부담 한번 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다 버리고 그분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면 모든 걸 다 버려도 모든 걸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고 내 생명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데 부담 한번 넘지 못해가지고 부담스러운 그게 싫어가지고 마음 꺾는 게 한번 싫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게 무시돔 당하는 게 간섭받는 게 싫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 마음을 따라 산다는 게 얼마나 불쌍하냐는 거지. 사단에게 속아서 그런 겁니다. 속고 사는 겁니다. 사르와 과부가 그가 아는 세계 그가 아는 세계는 가루통에 가루 조금 남은 거, 기름통에 기름 조금 남은 거, 그것 가지고 먹고 죽을 생각 외에 다른 지혜가 없었고, 다른 방법이 없었고, 다른 길이 없었고, 다른 세계는 상상도 할 수 없었어.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들려오는 이야기는 세상에 가루통에 가루가 닿지 않는 가루통, 기름병이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그런 기름병이 있대요. 아니 가루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병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그 기름병이 있다는데 그런 가루통이 있다는데 이거 먹고 죽어야 돼요. 그거 믿고 떡 만들어서 하나님 사랑 갖다 줘야 돼요. 이제 대답을 못하네. 가루통에 가루가 닿지 않는 가루통이 있는데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은 기름병이 있는데 어서 드리죠. 아멘. 어서 드리죠. 예, 당장 만들어 오겠습니다. 근데 아이고 다 늙은 영감탱이 자기가 하나님 사람이라고 양식 다 떨어져가지고 아들하고 떡 만들어서 먹고 죽을 생각하고 있는데 고장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그 소리밖에 못하나? 여러분 그 생각,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가루통에 가루가 없어지냐는 그 가루통 못 믿어서 그래. 그렇죠?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닿지 않는 기름병 그거 못 믿으니까 그래요. 그 세계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세계 모르는 사람은 먹고 죽는 게 당연해요. 그 세계 모르는 사람은 먹고 죽으려는 생각하는 게 당연하고 아이고 안 됐대 아이고 어쩌나 아이고 그래 죽으면 어떻게 해 아이고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고 아이고 안타까워라 같이 슬퍼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보는 그 세계를 믿는 사람, 그 세계를 아는 사람. 아니야, 왜 죽을 생각해? 왜 죽어? 왜 죽을 생각하는데? 미쳤어? 정신 나갔어? 가루통이 없, 가루가 없어지지 않은 가루통이 있다잖아. 기름병 기름이 닿지 않은 기름병이 있다잖아. 그런 바보가 어딨어? 죽을 생각하고 있는 바보가. 이왕 죽을 때 죽더라도 저 말 한번 믿어보자. 그래 안 그래요? 아, 죽을 때 죽더라도 한번 믿고 해봐. 해보고 나서 그때가 결정해도 안 늦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요.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냥 발만 내디디면 하나님 역사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가 아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내가 경험한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내가 아는 그 세계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능력의 세계로 하나님은 종을 통해 교회를 통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신앙도 은혜로 하도록 다 주님이 준비해놨고 이뤄놨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으로 살아간다면 그거보다 더 귀한 삶이 없을 겁니다. 그때 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말할 겁니다. 왜 그때 내가 듣지 않았을까? 왜 그때 믿지 않았을까? 왜 그때 내 생각만 고집하고 그렇게 내가 옳은 줄 알고 살았을까? 이런 세계가 있었는데, 이런 세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복된 세계로 나를 끌어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자존심만 세우고 내가 옳은 줄로만 알고 나를 주장하며 살았을까? 눈물 지며 마음을 돌이킬 그날이 오겠지. 제가 사역을 못하고 있을 때 목사님이 제게 다가오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무엘상 30장 애굽소년이 나옵니다. 애굽소년이 아말렉을 주인으로 섬겼어. 병이 들자 그들이 버리고 떠났어. 아말렉이 미워지지 않겠어? 싫어지지 않겠어? 그 마음에 아말렉이 싫어지고 미워져서 선을 딱 긋고 아말렉을 버리고 다윗에게 속하는 것처럼 너가 싫어져야 돼. 너가 미워져야 돼. 너 자신 부인되어야 돼. 너 자신 선을 긋고 마음이 예수님께로 옮겨져야 돼. 이게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싫어지게 하셨어. 내가 미워지게 하셨어. 내 눈으로 나를 보면 나를 싫어할 수 없었고, 그래도 나는 믿을 만한 조건이 있는 것 같았고, 그래도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줄로 여겼지만,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종의 눈으로 볼 때, 싫어질 수밖에 없고, 버려져야 했고, 미워져야, 야, 이런 인간을 믿고 기대하고 살았고, 너 언제까지 그런 너를 믿고 살 거야? 너 언제까지 그런 너에게 기대를 두고 살 거야? 너 언제까지 그런 너만 바라보고 살 거야? 이제 너에 대해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 주님 뭐라고 하시는지 말씀을 들어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그죠?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회개와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믿기만 하면 되도록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 죄만 끝난 것이 아니라 나를 십자가로 못 박아서 끝을 내주시고 이제 저간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하셨구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면서, 그 말씀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면서 말할 수 없는 자유가 찾아오고,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기쁨이 찾아오고, 소망이죠. 많은 형제자매들이 구원받은 세월이 오래되면서 구원의 기쁨도 감사도 다 잊어버린 채 육신에 젖어서 육신에 끌려 사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는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어떻게 집니까? 날마다 내가 못 박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렇지, 저 십자가에 이미 내가 죽고 없지.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하실 건데 내가 그 주님을 안 믿었구나. 내가 이 말씀만 믿고 사는구나. 어느새 여러분 자신에게서 벗어나서 예수님으로 사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 믿지 말고 여러분 마음에 정확하게 선을 그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을 예수님께로 옮겨서 이제 예수로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